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엊그제 수요일 저녁 우리 교육부 아동부서에서부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성탄 축하 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피우면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입도 귀 밑에까지 찢어졌습니다. 즐거운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축하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냥 보면 예쁩니다. 그렇게 근엄한 할아버지도 어린 손자 손녀가 앞에 뛰놀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웃음의 꽃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모든 나라에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입니다. 보호하고 보살핌의 첫 번째 대상도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할까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다가도 어린아이가 바로 해안가에서 엎드려 죽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이 어린아이가 지닌 소중함 때문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축 냄새가 나는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버려진 존재처럼 누추한 곳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종종 들어가 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글 어스라고 하는 지도 앱을 찾아서 클립을 딱 해보면 이 우주 속에 떠 있는 지구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검색란에다가 한번 소망교회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가 점점 확대되면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막 낮아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소망교회 주차에 있는 여러분의 차들까지도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축소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작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고 작아지셨습니까?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에까지 낮아지고 작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육신 사건이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축소하고 축소해서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누추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esh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와 살이 있는 이 육체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왜 낮은 자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나고 찢겨진 가족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1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삼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가족이 나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의 붕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가족이 죄악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임의 자리까지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죄악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사랑해야 할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버렸던 그런 사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형제지간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드린 예물이 바쳐지지 열납되지 않았을 때 그가 내 죄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저 동생 아벨만 없으면 하고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도 이 죄악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동생 요셉이 꿈 좀 꾸었다고 저놈은 좀 잘난 체 하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질 않고 저놈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죄악을 지은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행할수록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하십니까? 예쁜 새가 뜰에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저귀입니다. 너무 예뻐서 가까이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저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내가 발걸음을 다가서면 이 새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해야 할 생각도 없는데 왜 도망갈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새가 과거 인간에 대한 슬픈 상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거나 누군가가 돌을 집어서 자기를 향해서 던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류가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같은 동류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세상, 인간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쉽게 가까이 내 마음을 다 던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이 맞아줍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상대방은 나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가까이 오지 저 친구가? 내게 무언가 요청하는 것 없는가? 나를 향해서 내 약점을 찾아서 비난을 쏟아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의혹의 눈초리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참 복받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다시 만날 기회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되돌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해자가 되는 것, 중보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두 사람,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둘을 화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라는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B라는 사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 양쪽을 다 존중해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상대방 양쪽이 다 나를 중재하는 나를 신용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중보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설득할 수 있어야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재자가 되고 화해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각오까지 해야 중재자와 화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과 대의 중재하려고 했더니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함과 죄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중간에 서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순간 속에 사라질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서 양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둘 사이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삶에 이것을 합일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을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그것이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셨고 인간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대신했고 인간의 입장도 대신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포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마음은 뭘까요? 비록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거룩해지기를 인간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나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자기의 당신에게 끌어들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이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여러분 유산이란 살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불효 중에도 불효예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그 속에서 먹으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본 아버지가 후닥닥 일어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껴안았어요. 내가 옷을 다 벗고 몸 다 씻고 깨끗해서 아버지께 나가겠다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야,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맛있는 것으로 잔치를 벌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네가 종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 이렇게 하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죄인 된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vere Deus, true God입니다. vere homo, true human being.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속에 나 같은 인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간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군요. 그것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함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나 오라. 예수님이 왜 가장 추악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나보다 더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와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소외된 자를 만나시고 인권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던 여인들을 만나시고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인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군사적인 위협으로 만들어진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세워진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또 다른 샬롬 평화입니다.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가축 냄새가 나는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평화인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냐?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서 생겨진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참된 평화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쟁이였는지 내 죄악을 고백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내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웃과 이웃의 평화와 내 가정의 평화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알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미움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내 속에 임한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의 옆에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